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29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적반하장 대신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도둑놈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라는 말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반성은커녕 화를 내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이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부정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적반하장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 당시 제사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왜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자신을 돌아볼 만도 한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죄의 길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통해 자신들은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1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걷어차는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괴로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심적으로 탈진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뜻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괴로우시다는 것은 유다가 지속적으로 신실하지 않은 기도, 위선적인 예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는 그 모든 것을 참아주기가 더 이상 힘이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내의 한계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두고만 보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려고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유보한 채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 영원한 기다림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였듯이 분명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뭘 그리 잘못해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할 만큼 했습니다.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셔서 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아닙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며 도리어 성을 냅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을 자신들과 동떨어지신 분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도 전래동화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의 모습은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궤변을 늘어놓는 유다를 향해 그래 그럼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라고 하십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불평했던 이들을 향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더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그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며 불평했던 사람들은 과연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 당시 이스라엘은 다른 이들이 악하냐, 그렇지 않냐 따지기 전에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것처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유보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불로 금을 연단하듯 잿물로 더러운 때를 씻어내듯이 악인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시키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을 은을 연단하듯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서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과 2장에서 보았듯 당시 이스라엘은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린 채 헛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씻기심으로 헛된 제사를 그치게 하시고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씻기신다는 것은 단순히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불로 연단하는 것, 잿물로 씻겨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즉, 죗값을 다 치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이 약속된 과정이라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깨끗하게 씻기신 후에야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문제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간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우리의 예배도 예전과 같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정금과 같이 될 수도 있고 불순물과 같이 태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금과 은을 연단하듯 불로 연단하여 주시고 잿물로 씻어주시어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성도 깨끗하게 또 신실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임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니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삯을 속이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심판받을 죄의 목록 중 하나라고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것, 간음, 거짓 맹세, 속이고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죄들입니다. 앞서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유다 백성들의 모습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공경은 말 그대로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잔뜩 겁을 먹고 움츠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킬 것을 지키지 않아서 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분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말씀 속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점차 경외함은 사라지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외함으로 서 있습니까?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말씀 속 유다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 즉 자신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때까지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가 또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잊음으로 인한 적반하장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훈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적반하장 대신 경외함으로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서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를 떠나게 하시고 연단의 불로 태우시듯 재물로 씻기시듯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